복음 15장 1절에서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어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00년대 미국에 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 골프 선수의 이름은 레리 넬슨이라고 합니다. 1983년 US 오픈에 우승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우승에 대해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US 오픈 때 16번 홀에서 많은 갤러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잔디에 앉아서 잠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골프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고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며 우승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고 나서 비약적으로 골프가 잘 되면서 그 US 오픈을 우승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반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넬슨이 기도할 때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친구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기도했는가? 넬슨은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정반대일세. 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네. 나는 하나님 트로피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머릿속에서 트로피를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자유로운 몸으로 골프를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성도들 중에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의 머릿속에 우승 트로피로 꽉 차 있다면 아니면 이번 홀은 잘 쳐야지 하고 욕심을 계속 낸다면 그 홀이나 그 골프 게임은 망쳐버릴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승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더 계속적으로 조바심을 갖는다면 평소보다 몸에 더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스포츠에서 승리를 원하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골프를 치다가 한 해에 16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골프가 인기가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도 골프 치면서 많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 2번 홀에서 골프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1홀부터 18홀까지 있는데 공을 한번 건드리면 그걸 한타로 칩니다. 그래서 1, 1홀부터 18홀까지 쳐서 가장 적게 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홀에서 맥박이 최소 135 이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박이 심하게 뛰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를 치게 되니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도한 승부욕과 시기, 질투, 부끄러운 마음, 불안 및 초조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유와 지식, 기술과 경험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마음 중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절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가지는 마땅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이처럼 절대적 관계이고 유기적 관계이고 또 생명적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진정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넓게는 소위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제13장부터 17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에서 16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및 사랑과 인내에 관한 교훈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관계에 대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어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도 함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지금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목이나 땔감을 위해서 심겠습니까?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볼품도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무 원자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훌륭한 맛이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훌륭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땅도 적었었고 그 역사적으로만 봐도 많은 침탈을 당했던 민족이고 볼품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 또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끌어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외식과 형식주의로 들포도만 같은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들을 전지하시고 그렇지만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포도원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접붙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외모로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정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도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으셨고 학문적 배경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가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벽하게 붙어 있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본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이는 의식주 등과 관련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각종 탐심과 탐욕과 같은 범죄악,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힘만으로 이를 행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가 그 능력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남모르는 스스로의 죄악과 범죄로 인해서 혼자 죄책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역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악의 힘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기 위해 홀로 애쓰지 마시고 홀로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명심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계시는 지금 이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 계셨던 그 필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말한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구하라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는 삶의 일체 비결은 주님 안에서 거하며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다고 종합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우리를 가운데에서조차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다고, 아니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맛봤던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유한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잠언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의 축복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맨. 이 구절들을 설교하시는 좀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소와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소를 보면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분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뭔가를 씹죠? 계속 뭔가를 먹죠? 그게 뭐냐면, 이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을까봐 먹을 수 있을 때 풀을 한꺼번에 뜯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가 위가 여러 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육식동물이 없는 자기네들끼리 무리가 모여서 안전하게 서류를 지켜주면서 먹을 수 있은 그때에 급하게 먹었던 걸 다시 내뱉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씹고 있어서 우리가 소를 볼 때는 매일 먹는 거 계속 쉬지 않고 말씀처럼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그 목사님의 표현에 성경 묵상은 우리에게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접붙이기 실험을 해보셨죠? 표정들이 왜 이렇죠? 이래서 명문 초등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라서 건강하고 더 큰 나무에 상처를 낸 다음에 동여 매고 이렇게 동여 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에게는 물을 빨간 색소가 들어있는 물을 줍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접붙이기한 나무를 가지를 뜯어서 그 안을 잘라보면 그 안에 그 밑에 있었던 빨간 색소물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붙인 순간부터 이 가지는 이 나무에서 뿌리에서 받아들인 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일단 접붙임을 당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면 중심나무에서 주는 양분을 똑같이 공급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실험과 같이 우리의 삶도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실험의 가지처럼 원나무가 주는 양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마음 중심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컬러가 같은 색깔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 대신 주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계시다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향기가 나시는구나 판단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존재와 연합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간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삶의 형통함과 충만한 기쁨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과 기쁨의 비결을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귀한 제자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저 PPT 화면에 저 나무가 한 그루에서 2,000송이가 넘는 포도송이가 널렸다고 합니다. 저는 저 농부의 표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가지라면 우리 안에 저렇게 세상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저렇게 농부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미소를 지며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흥얼대리는 하나님 흥얼대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화하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서 힘을 받으며 그 말씀을 인해서 세상을 이겨내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